토요일 오전 10시 초대형 블록버스터급 라디오가 찾아옵니다.
핫한 중국 최신 소식과 그 어디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중국 여행. 이렇게 하면 취재 네가 들을 거라 생각했어.
취재만을 바라보는 희순의 해바라기 사랑이 시작되는데.
나 떨고 있니? 취재 취재 네가 TV 볼까봐 다른 라디오 들을까봐 그게 겁나.
토요일 오전에 로맨틱 액션 어드벤처 라디오 EBS FM 냐오 차이나.
안녕하세요. EBS FM 냐오 차이나 DJ 박희순
DJ 이승혜입니다. 니하오.
오늘도 여러분의 귀를 확 사로잡을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우리 따지의 통신원들이 핫한 중국 소식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요. 유니크한 중국 여행 전해주시려고 여행작가 전명유 씨도 대기 중이세요.
9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 지금부터 1시간은요. 니아오 차이나에 맡겨주세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제시 제이, 아리아나, 그란데, 니키 미나즈가 부릅니다. 뱅뱅! 따지에 따지에 따끈따끈한 중국 소식
응답하라 차이나.
상해 홍콩 따지에 연결해서 한 주간 있었던 따끈따끈한 중국 소식 직접 들어볼까요?
먼저 상하이 알파고 통신원 최진영 씨 나와주세요.
알파고가 틀려지니 중국 소식 어디까지 들어갈수? 중국 상하이 알파고 최진영입니다.
네, 알파고 오늘 준비한 소식 빨리빨리 전해주세요.
네, 한 여성이 배가 고파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언제 초인종이 울리나 길을 쫑긋 세우고 맛있는 배달음식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초인종이 아닌 문자 한 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문을 열어 배달음식을 받습니다.
아니, 배달이 오면은요 초인종을 누르면 되지 왜 문자를 보낼까요? 띵동 배달 왔습니다. 이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이 배달 직원은요 고객에게 문자로 소통을 합니다. 이 배달원은요 청각장애인이거든요. 이 청각장애인 배달원과 이 배달의 회사가 중국 누리꾼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연 오늘 전해드릴게요. 30살 승희 씨는요 취업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결국 그는 지난 7월 한 배달회사에 취직했고 고객 평가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와, 만점 이거 쉽지 않은데 뭐 서비스 만점을 받았다면 그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문자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각장애인이라 소통이 어렵습니다. 지금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보내니 고객들도 답변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따뜻한 음식을 잘 먹었어요. 안전운전하세요. 라고 고객들이 회신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평점 만점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네. 아니, 이 청각장애인 우리 순희 씨를 고용한 회사에게도 참 고맙네요. 어떻게 보면 이 순희 씨에게 또 일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맞아요. 중국에서도요, 순희 씨를 고용한 앱 회사를 칭찬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같이 노력하자, 열심히 하자며 청각장애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마련해 준 겁니다.
아, 정말 따뜻한 소식이네요. 우리 청각장애인들 배달하실 때 좀 조심하는 그런 일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한 여성이 건물을 몰래 타고 넘어가 창가에서 몰래 누군가를 훔쳐봅니다. 어떤 여성은 갑자기 바닥에 쫙 눕더니 문틈으로 뭔가를 보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가방에서 망원경을 꺼내 문틈으로 누군가를 훔쳐봅니다. 한 건물에 50명이 넘는 할머니, 할아버지, 젊은 여성들이 나무에 매미가 붙은 것처럼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과연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요? 목욕탕 앞. 어디예요?
네, 여기는 바로 유치원입니다. 중국에만 있는 특이한 모습인데요. 1970년 중국 정부는요, 중국 인구 조절 목적으로 한 가구당 한 자녀 산하 정책으로 한 가정에 우리 아이, 우리 손자가 한 명밖에 없다 보니 우리 귀한 아이 손주가 유치원을 가는 것이 걱정되어 아이가 수업을 마칠 때까지 몰래 아이의 수업을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유, 그냥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봤는지?
아니 근데 이건 좀 너무 이렇게 아이들을 과잉 보호하다 보면은 좀 아이 교육상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안 좋죠. 예.
네, 중국 부모님들의 관심이 아이의 수업에 방해가 되자 수업이 시작과 함께 유치원 대문을 닫아버릴 정도로 극성 부모님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광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중국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식이 아니었나 싶네요. 알파고통신원 오늘 소식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네 신나는 토요일 되세요. 짜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번에 홍콩 연결해 봐야죠.
홍콩 통신원 홍차 김윤선 씨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콩 김윤선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중국에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홍콩에는 또 어떤 소식이 있었나요?
이번 주 중국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뉴스는 바로 공해와 환경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 빠른 산업화와 함께 공해가 심각한 중국은 최근 기업들에 대해 환경 단속을 본격화했는데요. 정부가 마련한 환경 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상당수 기업이 처벌을 받고 문을 닫았다는 소식입니다. 또 깨끗한 대기 환경을 위해 그 자동차의 바이오 에너지를 사용하고 무엇보다 전기차 생산과 보급에 앞장서겠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관심이 클 텐데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국 첫 방문을 앞두고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뉴스도 많습니다. 이외에 홍콩에서는 그 얼마 전 뽑힌 미스 홍콩 줄리엣 루이가 그 홍콩 말인 광둥어를 잘 구사하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캐나다에서 태어난 줄리엣 루이는 홍콩의 유명한 디자이너 딸이기도 해서 그 대회 초부터 주목을 받아 현재 특혜 논란이 있다는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에 뉴스가 많은데요. 그중에서 오늘 좀 소개해 줄 소식은 어떤 건가요?
먼저 소개해 드릴 뉴스는 중국의 공해 관련 소식입니다.
네.
먼저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그 중국의 화이어강은 중국 동부에 위치한 강인데요. 강을 기준으로 중국을 간단하게 남과 북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강을 사이에 두고 이 두 지역에는 서로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혹시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어떤 점이요?
네.
강을 사이에 두고.
네. 네. 차이가 나는 점. 강을
네.
사이에 두고.
네.
그거를 알면은 저는 지금 DJ를 안 하고요. 근데 어디 역사를 가르치고.
연구 과제인가요?
네.
맞아. 북방낭방 우리 뭐 산자문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네. 뭐 남쪽은 쌀농사를 짓는다든지 북쪽은 밀농사를 짓는다든지.
남북으로.
네, 네. 예, 물론 이게 연구 과제네요. 그런데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 두 지역의 평균 수명에도 큰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중국의 공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남쪽보다 이 북쪽 지방이 조금 더 추운데요. 그 화이어강 강 이북 지역은 그래서 난방을 위해 석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대기 오염이 심각하고 사람들이 심폐 관련 질환을 많이 앓는다고 해요. 이 연구 자료에 따르면 석탄으로 인한 난방뿐 아니라 모여 있는 공장지대에서 발생하는 공해 때문에 북쪽 지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남쪽에 사는 사람들보다 3.1년 짧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 지방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고 해요.
네.
사람의 수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해 문제 해결이 현재 중국의 큰 과제인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공해와의 전쟁을 3대 핵심 국정과제로 꼽았다고 합니다.
아니, 대기오염이나 그 온난화 같은 환경 문제는 우리 모두가 풀어야 될 숙제 같은데요. 중국이
네.
공해나 환경에 관련해서 지금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나요?
네,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소식을 좀 전해드리는데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반가운 소식일 거예요. 그 최근 중국 정부가 공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요. 그 스모그가 많은 베이징과 텐진 주변의 그 기업을 상대로 그 환경 단속을 벌여 약 1만 8천여 개 기업이 처벌을 받고 상당수의 공장이 문을 닫았다고 해요. 그 이번 대대적인 단속으로 인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하락하고 또 4만여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한다는데요. 중국은 경제에 미치는 타격에도 불구하고 환경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최근 프랑스와 영국에 이어 빠르면 2025년, 늦어도 2040년까지 중국에서 휘발유와 디젤 차량을 퇴출하고 환경 친화적인 그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모두 바꾸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그 중국이 거대 자동차 시장인 만큼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현재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요즘 사실 우리도 중국에서 유입된 그 미세먼지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 소식만큼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그리고 또 중국의 그 강력한 환경 정책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또 다른 소식은요?
네, 미국의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국을 방문할 계획인데요. 그 중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그 딸 이방카에 관한 뉴스가 한동안 더 많았습니다. 그 원래 9월 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와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중국에 방문할 계획이었는데요. 이 방문 목적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주선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뭐 세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요. 하지만 백악관 일부에서 대통령의 공식 방중 일정을 국가기관의 공식 채널이 아닌 그 대통령 가족이 주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고 그 이로 인해서 그 이반카 부부의 9월 중국 방문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 소식이 중국에서는 좀 한동안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네. 굳이 뭐 가족이 했다고 하더라도 네. 뭐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네. 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런가요? 네.
뭐 어때요?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나 했는데 또 따르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자 이번 주 뭐 네. 중국 홍콩 소식 잘 들었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뵐게요.
네, 다음 주 토요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핫한 중국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아, 이 다음엔 또 중국 여행도 기다리고 있죠?
네,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하고 신선한 중국 여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마마무가 부릅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몰랐던 차이나는 세상이 열린다.
전명윤의
신시여우지.
자, 오늘도 우리 니아오 차이나 가족들에게 신나는 중국 여행을 안내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여행 작가 우리 전명훈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신나지 않고 뭐 지식 고문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신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신나는 건 우리 희순 씨 담당.
네, 네. 신나게 만들어 드릴게요.
네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항저우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서호만 얘기하다 끝난 것
너무
같아요.
너무 좋았지 않아요?
네. 네. 네, 그 얘기만 했었는데 그 밖에 항저우에는 뭐가 있나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네. 오늘 이제 서호 바깥의 항저우. 그러니까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뭐 지난 시간에도 한 명을 했는데 그리고 그들이 남긴 흔적. 그리고 요리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리 이야기가 맞아 빠졌다 지난주에. 네, 음식 그렇죠. 이야기가 빠져가지고 좀 약간 뭔가 부족한 느낌이 2% 좀 있었는데 요리 이야기를 해야죠.
네, 그래야죠. 네.
자, 항저우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할 얘기 전에 우리 여기서 잠깐 책 선물 안내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RH 코리아에서 나온 우리 전명훈 작가님의 중국 여행 가이드 책 상하이 100배 즐기기 이 책을 갖고 싶으신 분들은요. 말머리에 중국이라고 쓰셔서 지금 문자 주시면 됩니다.
네, 휴대전화 네. 샵 1045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 있습니다.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전명윤 작가님의 책 선물 드릴게요.
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우리 항저우에서 뭐 먹을 거는 뭐가 있나요?
그 항저우는 일단 강남 요리의 본고장입니다. 네. 그래서 강남 요리라 하면 압구정동 요리가 아니고요. 네. 이제 중국도 이제 그 양자강 장강 밑을 이제 강남 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흔히 요즘은 이제 중국 4대 요리라고 이제 많이 구분을 하는데 이걸 요즘 도시 기준으로 뭐 베이징 요리, 상하이 요리 이렇게 상하이 요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원래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고요. 베이징 요리의 역할을 산동 요리가 하고 있었고
산동
그다음에 상하이 요리의 역할을 강남 요리가 하고 있었어요.
네.
이제 강남 요리 이름은 이제 뭐 압구정동인가 보다 이러니까 이제 알아듣기 쉽게 상하이 요리라고 해서 고쳐서 부르는 거죠.
네. 네.
일단 강남 요리 중에 한국 사람들이 각광받는 가장 유명한 요리 동파육에 대한 얘기부터 해 볼까 합니다.
동파육이면은 뭐 그냥 듣기로는 이게 그냥 고기인가요?
예, 예. 돼지고기 찜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파육.
그리고 네. 이제 그 소재를 만들었던 동파 소식이 직접 만든 요리이기도 하죠.
처음에 동파육 들었을 때 희순 씨 어떤 네. 느낌 들어요? 동파육.
동파육 좀 기름기 많은 그냥 고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야, 저 네. 음식에도 뭔가 있나 봐요. 잘 네. 때리거든요, 저분이.
제가 잘 때리는데 또 잘 네. 맞아요.
네. 네,
맞았어요. 인생 자체가 전 그래요, 좀. 네.
동파육. 저 처음에 사실 전혀 몰랐을 때, 대학교 때 동파육 들었을 때 동파 왠지 젤리 같은 느낌, 아, 예. 동동 느낌 그런 네.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전혀 상관없는 얘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뭐 소동파라는 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네. 이 요리를 만드신 분인데 이 서호에 있는 그 소재라는 뚝방을 건설한 분이기도 해요.
소동파가 예. 파 이름이 아니에요? 무슨 이렇게?
아니, 이름이 그러니까 동파가 호고요. 예. 본명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동파 소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이름을 빼고 호를 불러서 소동파라고 많이 부르죠.
소동파가 그러죠. 나는 무슨 조직 이름인 줄 알았어. 네. 아. 예. 그런 이름이
무슨 파 무슨 파니까. 무슨 파, 무슨 파. 예, 대동파 예. 소동파. 예.
그 북송시대 때 살았던 시인이기도 한데 이제 한국에선 소동파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집안이 어마어마해서 그 당나라와 송나라 때 유명했던 8명의 문학인을 당송팔대가라고 그래요.
네.
근데 소동파 본인, 그다음에 소동파 아버지, 소동파 동생까지 그 두 개 왕조의 8명 중에 3명이 이 집안 사람이에요.
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명문가죠. 이러다 보니까 고려 때부터 조선까지 유학 좀 했다는 사람들한테 소동파는 거의 신적 존재였어요. 그 삼국사기를 지은 김부식 아시죠? 네. 우리나라에 이분 아버지가 소동파 매니아였어요. 그래서 김부식의 부자는 학렬이고요.
네.
이름을 동파 이름이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식을 쪄서 김부식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숭상했던 거죠. 우리나라 네.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거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소동파의 네. 글 한 문장 한번 네.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분은 이제 주로 부라고 하는 긴 글을 쓰신 분이라. 글은 좀 어렵고요.
네. 그
문장이 너무 길고.
좋아요, 좋아요.
그냥 어떤 게 있는지 하나 소개시켜드리자면은 한 300년 지금이 아마 약 지금 3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다라면은 저희는 이제 소동파하면 일단 모든 청취자들이 다 아는 사람이고 찬양 방송을 했을 거예요. 적벽부라는 글을 썼어요. 이 소동파라는 사람이 원래 똑똑한 사람들이 보면 비판 정신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막 정부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좀 비판을 했더니 유배를 당했어요. 얼마나 울적해요. 말 한마디 했다고 유배당하는 신세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적벽에 삼국지의 그 적벽대전에 나오는 그 적벽이에요.
적벽이면은 붉은색 벽인가요?
네, 그래요. 예, 네, 진짜로.
맞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적벽에 이제 가서 배를 띄워놓고서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술 한잔 먹으면서.
예, 네, 술 한잔 하면서 이제 친구랑 하면서 아씨 나 왜 이렇게 됐지? 막 이러면서.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적벽부의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용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아 여기서 옛날에 조조랑 주유랑 싸움을 했는데 아유 내 인생은 이렇게 크게 놀지도 못하고 뭐야. 근데 뭐 어차피 뭐 걔들도 죽었고 뭐 나도 곧 죽겠지? 뭐 그러면 뭐 마무리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이런 문장이 나오죠. 내 삶의 짧음을 슬퍼하며 저 장강의 끝없음을 부러워하노니. 나는 그저 신선을 끼고 논일며 저 밝은 달과 함께 하고 싶을 뿐이네.
약간 노장사상.
인생 무상이죠. 네, 네, 네. 딱 그 소동파 당시의 마음을 드러낸 시인데 이 적벽부가 이제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선비들이 인용을 하는 문장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뭐 소동파처럼 살고 싶다. 뭐 이런 거의 뭐 셀럽이었죠, 진짜로.
네. 그렇게 바꿔서 현대어로 설명해 주셨는데 재밌었지 네.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거 동파유 네. 희수 씨 먹어는 봤죠?
아니 저는 동파육 못 먹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지도 기억이 안 나니까 한번 네. 얘기를 들어보고 이거 먹어봤다 안 먹어봤다 한번 결정해볼게요.
네.
자, 이 동파육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예, 그냥 뭐 말로 하는 건 너무 복잡하고요. 꽁트로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동파육이 만들어지게 된 이야기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호더민즈 동파 내 이름 소동파 항저 관리 있었다 해 물난리 관리소울 서호 개판 어쩌지
아이고 시시시시 서울을 다시 복원시켜주셔서 감사해요 이거는 저희의 작은 정성이니 받아주세요 돼지고기 좋아하시죠? 좋아하신다기에 제가 준비했구먼요
삼겹살 한 근 두 근도 아니고 돼지 한 마리? 뭘 이런 걸 다 잘 먹겠어 시시
원래 동파 백성 무지 아꼈다 해 이거 주신 돼지 내가 요리하겠다 이거 무지 하옵시다 해
자 오랜만에 솜씨 좀 발휘해볼까 우선 비계가 두툼한 오겹살을 준비하고 끓는 물에 통째로 넣고 살짝 데치는 거야 그걸 다시 찬물에 넣어 식혀서 잡내를 없애는 거지 그리고 그릇에 파와 생강을 깔고 오겹살을 알맞게 썰어 껍질이 아래로 가도록 담아 거기에 간장과 설탕, 술을 1:1:2 비율로 섞어 만든 양념을 부어 푹 끓이면 동파육 완성! 자, 여보기들, 이것 좀 드시게.
엄매, 뭐가 이렇게 맛있대요? 이렇게 맛난 돼지 요리는 생전 처음 먹어봐요. 이제부터 이 돼지고기 요리를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동파육이라고 부를래요.
일리해서 워터 민즈 따서 동파육, 중고 이름 동포로. 현재까지 항저우 대표 집판 동파육이다 이거. 휘순이도 먹어보고 하올라 하올라. 많이 많이 사랑한다 해.
작가님 꽁트를 잘하시네요.
죄송합니다.
뭔가 피가 있는데?
왜요?
아니요.
아니 계속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이런 거 좀 좋아할 것 같아요.
네네네.
꽁트 좀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 항저우에서 뭐. 직접 맛본 원조 동파육은 어떤 맛이세요?
그냥 부드러운 오겹살 찜인데요. 이게 네. 한국에서 먹는 맛하고는 좀, 그러니까 한국에서 먹어보는 돼지고기 요리하고는 좀 달라요. 특히 일단은 한국 분들이 동파육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어요.
진짜 맛보면?
왜냐하면은 일단 돼지 비계가 되게 두껍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 이런 콜레스테롤 덩어리.
아니 비계 안 먹는 사람들도 있어.
예, 아예 안 먹는 사람도 있는데 네. 이거는 비계랑 같이 먹어야 되는 요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증탕을 한 요리라 수저로 딱 뜨거든요. 동파육은 네. 젓갈 안 줘요. 그러니까 젓가락보다는 수저로 먹는 편인데 딱 뜨면은 껍데기 그다음에 비계가 젤리처럼 떠져요.
오.
그러니까 달짝지근하거든요, 되게.
약간 그 탕수육 소스처럼 그렇게 떠지나요?
저는 그 느낌 같아요. 간장 오겹살 조림?
예,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네. 그러니까 달짝지근한 기름이 혀끝에 딱 스며들 즈음에 이제 고기가 잡히거든요. 근데 고기가 이빨이 아닌 혀의 놀림으로 잘게잘게 찢어져요.
네,
그만큼 부드러워요.
네.
그러니까 결대로 찢어지고. 이게 되게 간단한 요리 같은데 그 상하이 같은 경우가 이제 항저우에서 북쪽으로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상하이만 가도 제대로 못해요 이 요리를. 그러니까 항저우에서 반드시 먹어봐야 되는 요리예요.
상하이에는 만들 줄 아는 뭐 요리사분들이 없어요? 왜 그러니까 못해요?
그 질감이 안 나와요.
그 질감이?
묘하게 달라요.
퓨전이 된 것 같아요 약간.
예, 그렇죠.
뭐 그 질감이라고 하면은 뭐 그 음식을 만들 때 어떤 테크닉인가요? 아니면 그 항저우에 있는 돼지의 느낌인가요?
테크닉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네. 동파육이 요리 자체는 간단한데 시간을 되게 많이 잡아먹는 요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하이만 하더라도 바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개량화 시켰겠죠. 시간을 단축하는 식으로.
그리고 요리는 음식에 있어 만드는 데 있어서 물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주는 물이 참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유명하죠.
좀 상해는 좀 오염됐고
그렇죠.
저는 그 차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네.
아니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요리라고 하면은 가격이 좀 나갈 것 같은데 어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저렴해요.
저렴해요?
한국 돈으로 한 3,000원에서 7,000원 정도인데
한 사람이 먹는
예, 이게 네, 동파육은 한 플레이트 요리가 아니라
네.
개인 나오는 요리예요.
네.
그러니까 되게 작은 손바닥만한 항아리에 고깃찜이 네모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나오는구나. 나는 우리나라 삼겹살처럼 뭔가 이렇게 나와서 같이 뭐 만들어 먹고 그런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동파육을 먹기가 되게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하는 중국집을 가도 그러니까 아마 한국 사람들이 기호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비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약간 돼지고기를 편육 간장찜을 만들어줘가지고서 아, 이게 이 질감이 아닌데 싶었던 적이 되게 많아요.
저희 그 니아우차이나 출연했던 여경래 셰프님 아시죠?
네, 알죠.
그분이 바로 이 동파육의 대가예요.
대가요? 한국에서?
한번 경험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알아준다고 하는 그런.
네.
그 현지에서 맛봤던 거랑 지금 한국에서 맛봤던 거랑 좀 차이는 있었다.
많이 달라요.
네.
예. 그러니까 한국화가 많이 돼 있죠.
그러면 추천해 주실 뭐 동파육의 맛집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항저우에서.
일단 항저우에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가게는 예난누에 있는 항저우 주가라는 식당이에요.
네.
입구에서부터 거대한 들통에 들통 안에 이제 간장종지가 다 있고 동파육을 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래된 식당인데도 되게 가격이 저렴한 게 동파육 한 종지에 16위안.
오,
정말 싸죠.
너무 싸다.
이게 상하이로 건너오면 38위안 정도예요.
16위안이면 지금
그러니까
이게 3,500원, 600원 요즘.
네, 그렇죠.
예.
그때 당시 가격을 계속 유지하시나 봐요. 그렇죠.
이게 제가 작년까지 취재를 했으니까 네. 작년 가격이에요.
네.
아무리 올랐어도 한 5,000원 정도 계산하면
예,
되게.
예.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비싼 집들도 있는데 저는 그 밸런스 가격 대비 밸런스는 항저우 주가를 따라갈 만한 식당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여행 가셨을 때 많은 관광객들이 또 현지 여행하면서 또 뭐
우리는 이제 카드를 많이 쓰니까 현지에서는 네네. 카드가 안 되고 다 현금을 뭐 내야 되나 뭐 그런 약간 또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얘기해 주자면은 요새 중국은 현금도 쓰기 힘들어지고 있어요.
왜요?
가상 결제가 어마어마하게 퍼지고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작년에 정말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 역할을 하는 위챗이라는 네. 게 있는데
네.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같은 전자결제 시스템이 있고
네.
이게 그냥 가게에서 QR코드만 찍으면 결제가 돼요.
아니 길거리에서 만두 파는 분들도 그런 걸 쓴단 말이에요?
그게 돼요. 그게 놀라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트 같은 데서는 카드를 받지만 한국에서 만약에 아파트 같은 데 있으면 뭐 만 원에 두통하는 수박 자동차가 지나가잖아요.
네.
이 자동차 아저씨는 카드 결제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현금 내야 되죠.
현금이 근데 다 현금 안 가져다니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그게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천 원에 세 개짜리 스타킹 파는 노점들도 위챗페이 결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황저우 식당에서 되게 놀랬던 집 중에 하나가 80년 된 집이거든요. 딱 갔더니 일단 메뉴판이 없어요. 메뉴판 줘요 이랬더니 탁자를 가르쳐요.
어.
탁자를 봤더니 QR코드가 네. 있어요. QR코드를 찍으니까
메뉴판이 나와요?
스마트폰에 메뉴판이 나오고요.
와.
이 메뉴판을 결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주문해가지고 전달 그 음식을 주문 딱 버튼을 누르면은 종이를 누가 갖다 줘요.
네.
너 뭐뭐뭐 시켰다고 하면서 음식 먹고 다시 그걸로 결제를 하면은 가면 되는 거예요.
아, 결제 시스템이 지금 한국보다 더 발전하고 있네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르다 보니까 중국인들한테는 되게 편한데
네.
외국인한테는 되게 낯선 풍경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죠.
뭐 우리가 그쪽에서 결제하려면은 그 어플을 깔아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좀 뭘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위챗의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에서 위챗 결제를 할 수 있는데
네.
한국인 같은 경우는 중국에 통장이 있거나
아.
혹은 아니면은 약간 우회 루트를 써서
네.
그 이제 어카운트를 충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불편하거든요.
보통 그러면 이제 여행 가면 어떻게 결제해야 돼요? 카드를 갖고 가야 되나요? 아니면
아직은 이제 중국은 좀 비싼 데 같은 경우는 카드를 받는데
네.
이제 현금이 더 많은 경우 있죠. 그러니까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살던 습관대로 마트에서도 카드 결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마트나 아 마트랜다 편의점이요.
네.
편의점에서 카드 결제 되는 나라는 저는 한국밖에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대부분 안 돼요, 그거는.
한국에서는 천 원짜리 사면서도 카드 결제하잖아요.
저 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결제하거든요.
네. 저는 500원도 봤어요.
네.
저희 커피숍 할 때.
네.
근데 그게 안 돼요. 일본도 안 되고 홍콩도 안 되고 중국도 안 되고 다 편의점 같은 데는 현금 결제를 주로 하고요.
네. 네.
카드는 한국이 진짜 너무 많이 풀린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카드 결제가 되지만
네.
또 그때도 내 카드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비자나 마스터를 가지고 다니는데 은연이라고 중국에서만 쓰는 카드가 있어요.
네.
그것만 결제되는 데서는 또 결제가 안 되죠.
네, 네.
그리고 또 시대는 또 변하고 있다는 거.
QR코드로 인해서 범죄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저번에 그렇죠. 중국 얘기를 듣는데 보니까 자기 QR코드를 살짝 붙여놔가지고
아~
모든 계산이 된 것이 다 자기,
자기 돈으로 들어오게.
어머나.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머리 좋다.
노점하시는 분들 같으면 가입은 했는데 쓰는 법 잘 모르시는 분들도
네,
계실
맞아요.
테니까.
네. 이런 네. 것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주의사항도 있었고요.
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갈까요?
네, 그럴게요. 초맹이 부릅니다. 시련, 시련.
여러분은 지금 EBS FM 레어차이나 여행작가 우리 전명훈 씨와 항저우 여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동파육 이렇게 좀 맛있게 지금 함께 먹고 온 기분인데요. 작가님 그 항주 요리가, 항저우 요리가 동파육 조리법하고 좀 비슷한가요? 다?
강남 요리에서는
네.
홍샤오라고 하는 소스가 있어요. 이게 거의 강남 요리의 만능 양념격이에요.
네.
이게 간장이랑 설탕이랑 그리고 이제 쌀로 만든 술인 소흥주라는 술이 있거든요. 요걸 넣고서 끓여서 이제 걸쭉하게 만든 양념인데 일본식도 좀 달콤한 양념 간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는 조금 특유의 향이 있어서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는 편이에요. 그 이따가 게다가 이제 또 매운 거 좋아하는 한국 분들의 입맛상. 강남 요리의 농후함은 되게 느끼함으로 이해되기 쉽죠.
아 그래도 콜라랑 한 잔 같이 마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중국 요리는 콜라 먹으면 기름이 입천장에 달라붙잖아요.
네,
그래서 차를
그래요.
마시는 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동파육과 함께 항저우를 대표한 요리 중에 하나가 시후추위라는 요리가 있는데 이게 식초와 설탕을 주재료로 한 민물고기 찜이에요. 근데 민물고기가 좀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냄새를 죽이려고 뭐 마늘, 생강, 고춧가루, 젠피, 막 방아잎까지 넣어서 냄새를 죽이는 쪽으로 집중을 하는 데 비해서 중국 요리, 특히 강남 요리는 재료의 원래 맛과 향을 살리는 데 집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물고기의 그 우리가 느끼는 비린내가 다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기호하는 거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우추이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리 유명한 요리를 하더라도 시켜서 이걸 맛있다고 하는 한국인은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밖에 없어요.
상상만 해도 이상해요. 네. 시호는 서호인 거 알겠고요. 그다음에 네. 초는 식초. 초어. 위는 네. 물고기. 식초 물고기잖아요.
네네. 그 부부가 어떻게 이별을 하게 됐는데 네. 이별하기 전에 부인이 이제 그 식초와 설탕을 주로 넣은 요리를 해가지고서 자신의 그 눈물을 표현했다 뭐 이런 전설이 있어요.
질투를 말하는 게 또 초 식초죠. 아,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또 음식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보충을 해보았고요.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항저우에서 재밌게 놀만한 거, 놀거리 뭐 있을까요?
일단 이제 항저우는 차의 도시죠.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팔대 명차라고 하는 유명한 차 중에, 아, 여기서 차는 이제 카가 아니라 티입니다.
네. 뭐 마시는 차.
네, 마시는 차.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용정차라는 차의 산지기도 해요.
용정차?
예. 그러니까 네. 룽징차라고 그러는데, 이제 중국 차는 이제 크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작설차, 녹차처럼 발효를 하지 않은 녹차와 반발효하는 우롱차 계열, 그다음에 이제 완전 발효하는 홍차, 그리고 후발효하는 보이차 이렇게 해서 발효됐다는 아니는데 이제 룽징차 같은 경우는 발효를 아예 하지 않는 한국의 녹차하고 똑같은 녹차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녹차 계열이란 말은 그 차가 재배되고 수확되고 나서 그 해 안에 먹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유효 기간도 있죠. 그래서 용정차는 예,
그 해에 먹어야죠. 그러니까 항저우에는 이제 차관이라는 데가 많아요. 이제 네. 그 용정차 때문에 차의 도시로서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관에 가면은 되게 고풍스러운 중국풍 가구가 펼쳐져 있고 중국 음악이 나오고 또 중국의 부자들은 이렇게 새를 키우잖아요.
새를 키워요?
예, 그러니까 새장에 이렇게 새를 키우는데 그 새장마다 이제 테이블마다 새가 한 마리씩 있어요. 그럼 새 소리를 듣고 이제 물 흐르는 소리 좀 나오거든요. 그거 들으면서 차를 마시는 거예요.
신선 노름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그 중국식 다도라는 게 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본식 다도를 많이 봐서 막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두 손으로 차를 받들고 막 먹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중국 분들한테 차는 좀 일상식품에 가까워요. 고급의 기호식품인 경우도 있지만은 정말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차를 편하게 마셔요. 그냥 짝다리 짚고 대충 앉아가지고
누워서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차를 마시면은 차에 들어오는 이제 그 다식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식도 뭐 이제 송화가루니 뭐 되게 고급스러운 건데 그 이제 뷔페식으로 다 돼 있어요. 그 차관에 가면은 네. 오징어채도 있고요. 뭐 견과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좀 저 가난하게 여행할 때는 차는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관에서 차를 시켜놓고 오징어채를 먹으면서 끼니를 때웠던 적도 있을 정도로
무료로 제공이 되니까 네, 차를 그렇죠. 사면.
근데 네. 한국에서 차 마시는데 오징어채 먹는다면 상상도 못한 일이죠.
이상하죠. 네.
한국에도 커피숍이나 뭐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네. 그런 게 이제 조금씩 중국에도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건 커피 같은 게 커피는 프랜차이즈가 되게 많은데,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스타벅스 같은 데들이 있고요.
중국은 이런 전통차를 좀 약간 뭐 대형 프랜차이즈나 이런 걸로 좀 이렇게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한국의 유명한 공차가 있죠.
공차가 중국,
어디 가나 있죠.
예. 중국 느낌인가요, 그게?
예, 타이완에서 시작이 됐는데 네. 어차피 뭐. 예.
그리고 또 차를 이렇게 파는 이렇게 마시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차 파는 곳이 왜 또 천복이라고.
아, TNF 예.
네, 굉장히 조금 체인점화되어서 네네. 많이 알려진 곳이 있죠.
한국에서 뭐 중국 전통차를 좀 느낄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그러면?
한국에서 중국 차의 느낌이요?
네. 반대로.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게 업소명인데 말해도 돼요?
아니 그냥 위치 정도만.
뭐뭐땡 네. 이렇게. 네.
일단은 그 인사동에 있는 찻집이 있어요. 여기가 네. 중국차 전문점이거든요. 그럼 약간 가면은 그 인사동 특유의 그 도깨비 소굴 같은 느낌이 살짝 나긴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중국 다관 제대로 갖춰서 차를 마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차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차를 먹는데 거기서 파는 차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 내가 휴대하고 있는 차를 가지고 가서 친구하고 먹고 싶은 거죠.
와인처럼 들고 가는구나.
그렇죠. 그럼 네. 이제 그런 자리세를 받는 찻집도 있어요. 네. 신촌에 찻집 있는데 네. 거기 같은 경우는 자리세 5천 원을 받고 그럼 이제 내가 차를 가지고 가서 먹으면은 뜨거운 물과 다구만 빌려주는 거죠. 아. 근데 중국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맞아요. 중국도 그러잖아요.
차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비싸서?
와인 같아요, 차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차를 주로 이제 쉽게 커피하고 비교하는데, 네. 차는 커피보다는 와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묵혀서 먹는 차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가격이 막 수백 배씩 뛰는 것도 있다 보니까, 커피랑은 좀 달라요.
네. 항저우에서 전통 찻집을 하나 소개해 준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항저우에서 전통차집은 천룡차집이라는 데가 있고요. 진짜 유명한 데는 요새 뜨는 데는 칭텅차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좀 관광 때문에 좀 약간 너무 좀 붐벼서 좀 약간 여유라든지 이런 게 없지 않을까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근데 의외로 중국의 차관들이 네. 최소한 한국인 여행자들은 잘 안 가요.
왜요?
그러니까 중국 차를 즐기는데 돈을 쓰는 걸 일단 조금 많이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잖아요.
네.
그리고 차를 마시는 방법도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데서 영어 설명은 해줄 수 있지만 한국어 설명까지는 안 해주거든요. 네.
그 이유보다는 아마 하루 이틀 안에 봐야 할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여유 있게 여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가면은 서양인들하고 일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일본인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차에 대한 집착들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분들은 또 일본인들 특유의 그 공부하는 자세 있잖아요. 이렇게 손 모으고 열심히 경청하는. 서양인들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좀 배우려고 많이 하는 분위기여서 가셔도 막 이렇게 소란스러운 분위기는 아니에요.
아까 또 말씀해 주셨던 그 용종차를 또 네. 이건 좋은 거고 이게 생각보다 괜찮은 거다. 그런 좀 비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책에다가는 뭐 찻잎을 보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살펴라고 썼는데
근데 그거를 또 그거 일반 분들이 관광객분들이 가서 그거를 쉽게 이렇게 좀 그렇죠.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처음 해본 분들이 이게 차색이 좋은 건지 탕색이 좋은 그렇죠. 건지 구분 못하죠.
네.
그래서 많이들 이제 중국 분들을 많이 데리고 가는데
네.
사실 중국 분들이라 하더라도 차에 취미가 있지 않은 사람들은 차 잘 몰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모든 사람이 차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냥 보리차 처음 마시는 사람도 있고요.
맞아요.
좋은 차 골라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그런 분들이 없다라면은 일단 이렇게 고르시는 게 중국 차는 차를 파는 데 가면은 기본적으로 시음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먼저 한 맛보고 살짝.
네, 용정차가 있으면은 차마다 등급이 있거든요. 2급, 1급, 특급, 정급 뭐 이런 등급이 있어요. 그럼 일단 가서 한 1급 정도 시작을 해보세요. 그럼 내려달라고 하면 시음을 시켜줘요. 그 차를 네. 내려서. 그럼 일단 목넘김이 괜찮은지 정도 보시고 왜냐하면 차라는 거는 기호식품은 내 취향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무리 비싸도 내 입에 안 맞으면 꽝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어보고 이거보다 조금 위급한 먹어볼 수 있어요? 라고 말해가지고 위급을 먹어보고 한 세 가지 정도 먹은 다음에 그중에 이제 가격을 물어보고 나한테 맞는 차를 고르는 게. 그러니까 차를 여행객들은 대부분 공항에서 그냥 캔에 들어있는 걸 사오는데
네.
그거는 차는 정말 자기가 먹어보지 않으면은 함부로 사는 물건도 아니고 그렇게 사면 대부분 장롱 속에 들어가요.
안 먹게 되죠.
그렇죠. 네. 집집마다 이렇게 장롱 속에서 울고 있는 차들이 꽤 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시음을 하면서 조금씩 내렸다가 올렸다 봐라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저는 이거 하나가 팁인 것 같아요. 그 차를 우려냈을 때 부스러기가 많은 것들은 안 좋은 차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그거는 이제 모든 차가 다 그런 게. 네네. 그러니까 이제 홍차의 예를 들면은 이제 부서지지 않은 잎을 오피, 오렌지 피코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상등품이고요. 이제 부러진 잎이 있는 이제 그 차는 이제 BP라고 그래요. 브로큰 피코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티백 같은 데 들어가는 거여서 일단 차를 내리고 나서 찻잎의 상태를 보면은 이게 하나의 낱개의 잎인지 아니면 부서진 잎인지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걸로 또 뭘 유출할 수 있냐면은 좋은 찻잎은 손으로 피킹을 해요. 근데 저렴한 차들은 기계로 칼로 수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잎이 찢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사람이 딴 고급 차들이 훨씬 비싸겠죠, 당연히.
당연히 좋은
그러니까
차겠죠.
찻잎을 보물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자, 항저우 소호도 다녀왔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남는다면 여기 한번 좀 들려볼 곳 있나요?
일단은 이제 그 서호에서 넘어간 바로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영은 비례봉이라는 절과 함께 있는 산이 있어요. 무려 338개의 불상이 산 곳곳에 마애불 형식으로 숨어 있어요.
좀 장엄하겠다, 그렇죠? 딱 봤을 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좀 부서진 데도 많긴 한데 지금 다 복원을 해가지고서 일단 많은 불상들을 볼 수 있고 이 영은에 영은 비례봉에 있는 영은사라는 절이 바로 이제 또 되게 유명한 17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절이에요.
네.
그래서 한동안은 중국에서 이제 어차피 항저우는 차가 유명한 지역이니까 차를 이야기할 때 항저우라고 안 하고 영은의 차가 있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중국 선불교의 10대 사원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네. 아니 그 항저우 여행 자유 여행을 간다면 그 숙소는 항저우에서 어디를 가면 좀 좋아요?
여기가 꽤 많은 전 세계 여행자들이 모여드는 데라
네.
숙소가 유소스텔만 해도 4, 5개 정도 돼요.
네.
그리고 고급 호텔은 뭐 샹그릴라 정도까지 있어요.
오,
그러니까
많구나.
입맛대로 골라 다니실 수 있고요. 어. 물론 비싼 호텔은 호숫가에 있고요.
네.
유스 호스텔은 호숫가에 있는데 호수가 안 보이는 호숫가에 있어요.
어, 멀리
조금 걸어가야죠.
네.
그래봐 2, 3분 좋은 데 잡으시면.
조금 비용을 많이 아끼고 싶다면 그 절강대 안에 있는 초대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예. 예. 아, 생활 좀 해보셨군요.
네. 그 초대소가 제가 깜짝 놀란 게 너무나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몇천 원인데 하룻밤 정도 묵어갈 수 있으니까 미리 조사해서 해놓으면 돼요.
초대소라고 하면 게스트하우스 느낌인가요?
어, 학교에 이제 외국인 그 유학생들의 친구들이 가끔 찾아오잖아요.
네.
가족들이나 그들을 위한 장소예요.
아니, 일반 여행객이면 거기 갈 수 없죠.
있어요.
있어요?
예.
네. 네. 그 특히 방학 때 같은 경우 많이 개방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갈 수 있고 이제 절강대 초대소에서 서울까지도 버스가 연결되니까
네.
예. 뭐 교통이 크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항저우, 서호, 또 음식, 차, 뭐 동파육, 뭐 그리고 뭐 숙소에 대해서 얘기 뭐 전체적으로 얘기를 다 해 봤어요. 그렇죠? 네.
네, 벌써 여행 한번 다녀온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에 진짜 조금 욕심부려서 그 샹그릴라에서 한번 자보고 싶네요.
어, 샹그릴라 별로 안 비싸요.
어, 그래요?
의외로 괜찮아요. 거기가 아, 네. 조금 오래된 숙소여 가지고 샹그릴라 클래스 치곤 되게 싼 편이에요.
이거 좋은 팁인데요.
네.
제가 10년 전에 봤을 때는 그냥 멋있기만 하고.
그때는 새 거였죠.
네. 아, 네.
그러니까 중국이 숙소들이 막 우후죽순 생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좀 이제 숙소를 험하게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신설 숙소가 무조건 비싸고
아.
오래된 명문 숙소들이 좀 싼 경우가 간혹 있어요.
자신감이 잘 잡으면 생겼어요.
최고죠.
네. 네. 아, 자, 이렇게 계속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또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 전명윤 작가님의 책 당첨자 명단요. 홈페이지에 올려놓을게요.
네. 작가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아우 차이나에서 드리는 오늘의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합리적 커피 생활 제한 1kg 커피에서 드립백 원두 세트,
아로마 전문 쇼핑몰 맑을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 영양제,
비타민 하우스에서 맛있는 트러블 종합 비타민,
원료육이 건강한 다양오리에서 오리 스테이크,
EBS 랑에서 중국어 수강권,
대한민국 넘버원 닭갈비 육안의 닭갈비에서 육안의 외식 상품권,
맛있는 중국어 JRC 중국어 학원에서 어린이 교재,
더 스칼라피에서 탈모 방지 샴푸,
세계로 뻗어나가는 유니버셜 뮤직에서 중국 아티스트 앨범 세트,
참조화 식품에서 복근 오가피차,
에모시네마에서 영화 관람권,
포나이스에서 남성용 올인원 스킨케어 화장품,
가장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쏜더 매거진에서 잡지를 드립니다. 차이나는 선물 받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이번 주 공연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양예술극장에서 열리는 공연이죠. 네, 뮤지컬 빨래 티켓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공연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홈페이지 공연 신청방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검색창에 니아우차이나 입력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아주 쉽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다시 듣기 다시 보기도 무료로 免费예요. 여러분 이용해 보세요.
오늘 끝곡으로는요, REF의 마음속을 걸어가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니아우차이나 DJ 박혜순
이승희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하여!